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낳는 이치는 동과 정, 음과 양이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원용입니다.
네, 12월 2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고전읽기의 이희구입니다. 목요일 생방송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자, 선생님 오프닝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 주중에 한번 저희가 난독으로 네. 예, 했던 부분인데.
강진의 병마절도사의 이중휴가. 네. 거기 3년간을 이렇게 끔찍하게 이제 서로 오고 가면서 네. 정을 나누다가 떠나게 될 때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죠. 예.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벗입니다. 고전 읽기 생방송으로 네. 시작됐어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편하신 시간에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연극 성은이 망국하오입니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전 읽기 첫 곡 시작합니다. 박기영이에요. 시작.
다산 정약용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되는 산문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산문집,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에는 집과 정자와 같은 건축물에 관한 글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글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전에 이 선비들은 앞에 이렇게 호를 붙였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집 정자 같은 데도 붙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이분들은 이제 예. 되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태어나기 때쯤 되면 이제 이름을 짓게 예.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본인이 안 짓습니다. 부모나 네. 이렇게 스승이나 이렇게 지어주기 때문에.
예.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직접 부르게 되는 거를 그 불편해했어요.
왜요?
사람한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를. 그래서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보통 이제 호를 짓게 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 호는 이제 본인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를 짓거나 아니면 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를 붙이게 되는데 다산인 경우에도 호가 여러 있죠.
여러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산미. 그래서 그 천연대 걸려가지고 예, 눈썹 세 개. 예, 산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또 귀향을 간 다음에는 네. 그 다산이라고 부르기도 예. 하고 그렇죠. 근데 예. 보통 이제 다산의 문집을 여유당 문집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당호라고 그럽니다. 당호는 그 사람이 즐겨 있던 곳이나 늘 이제 그 있던 곳을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당호 중에는 신사임당 할 때 사임당.
아, 예.
그리고 매월당.
예.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당호에 해당되죠. 그래서 신사임당의 사임당 같은 경우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가 이름이 태임이었어요. 태임.
네.
그래서 그 태임을 본받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임이라고 이렇게 지었고 예. 그걸 당호로 썼죠. 그리고 이제 자라는 것도 있는데
예.
옛날 사람들 보면 호도 있고 자도 있잖아요.
네.
이 자는 보통 어른이 됐을 때
예.
성인이 됐을 때 붙이게 되는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 자는.
성인일 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붙여지고
네.
그 사이에 아명이나 별칭도 있다가 자기가 이제 쉽게 부를 수 있는 거를 네. 호로 삼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게 될 때는 자를 지어서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붙이게 되는 게 이제 시호가 있죠. 그래서 다산의 경우는 문도공으로 돼 있죠.
네. 네.
충무공 시호입니다.
오, 그렇군요. 선생님,
네.
그럼 우리 오늘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일찌감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문자 좀 한번 기다려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호적어보라 그럴까요?
이제 자기 이름은 자기의 취향과 아무 관계없이 부모님이 지어준 거니까
예.
살면서 나는 이런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를 부르고 싶어.
아.
이제 스스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면 그거를 이제 호라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
여러분 마음대로
예.
또 하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예.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바로,
지어듣고
예.
친구가 지어도 좋은데.
친구의 뭐 호를 붙여주셔도 좋고요. 본인이 본인의 호를 붙여도 좋습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로 네. 보내시면 될까요?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올려주시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의 고품격 퀴즈도 내드릴게요. 이 말은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 생가의 이름이자 정약용의 호이기도 한데요. 세상을 조심히 살아가자는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매월당, 2번 여유당.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세 분께 서해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앞서서 우리 구 선생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참고로 하시고 정답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펴볼게요. 오늘 읽어볼 부분은 제일 먼저 정약용의 큰형인 정약현이 자신의 집에 붙인 당호 수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향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카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아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내 큰 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 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 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 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에 기로 삼는다. 수호, 나를 지키는 거죠, 선생님?
네.
나의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그 나의 본성이겠죠.
네.
나의 정체. 네. 둘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생을 나를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마 삶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다산의 글 중에서 이 문장, 이 수호제에 관계된 이 문장이 참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네.
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수호제에 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분이 이제 큰 형인데 다산의
예.
형이 이제 이복형이에요. 맨 처음에 그 아버님이 그 결혼을 하셨다가
네.
부인이 이제 죽게 되죠.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약현형이
정약형 형이
네. 태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해남윤 씨 윤소원과 네.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다산의 삼형제 정약정 정약종 정약용이 생기고
네.
이제 누이가 하나 있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복형이지만 이 형의 이름이 수호제가
예.
됐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맨날 후련들 깨닫게 되면서
그렇죠.
알게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네.
다산의 삼형제들은 다 이 천주교에 연루돼가지고
예.
화를 당합니다.
그렇죠.
자산과
예.
정약전은 그 귀향을 가고 셋째 형인 정약종은 결국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
유일하게 그 마천의 집을 지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약현
예.
큰형님이에요.
네.
근데 이 큰형님이 아무도 무고하게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네.
딸의 사위가 바로 누구냐 하면 황사형이거든요.
예.
황사형이야말로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때 판별을 받은 사람이고 황사형
네.
백서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연루되려면 연루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유일하게 혼자 그 제사를 모시고 있던 분이 이분이에요. 아마도 이 당호의 수호라고 하는 게
네.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딱 맞는 호가 당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네. 네. 예. 정약용만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큰형도 괜찮아요.
이 가게가 참 대단한 가게입니다.
그래요. 자, 큰형님 집에 당호가 수호제였다면 그럼 정약용 자신이 거치했던 집에 붙인 당호는 무엇일까요? 구선생님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은 그만둘 수가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언제나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두기도 한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하고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두기도 한다.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슬기로운 꾀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른다.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그만둘 수 있는 일도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면 그만두지 못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그만두는 게 마음에 꺼림칙하고 불쾌하면 그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장성한 뒤에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을 몰랐다. 나이 서른이 되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을 끝까지 좋아하면서도 혼자서 비방을 많이 받았다. 이것이 또한 나의 운명인가? 모두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랴. 노자는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라고 했다. 아, 여유라는 이 말이 바로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는 듯하니 부득히 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는다. 사방의 이웃이 나를 엿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경례가 갖고 다른 것을 논하려다가 잠시 생각해보니 편지를 안 써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아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또 그만두었다. 다른 사람을 논박하는 상소문을 봉에 올려서 조정 신하들의 시비를 따지려고 하다가 잠시 생각해보니 이 일은 남이 모르게 하려는 경우였다. 남이 모르게 하려는 일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는 일도 그만두었다. 진귀한 옛 물건을 널리 모으려다가도 이것 또한 그만두었다.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공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겠는가? 이것도 또한 그만두었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생각에서 싹트는 모든 일은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그만두었다. 아주 부득이한 일이더라도 남이 모르게 하려던 일은 그만두었다.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한 지가 6, 7년이 되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현판에 써 내가 사는 집에 달려고 했지만 잠시 생각해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에 돌아와 문위 처마에다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까닭을 써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인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여유당이라고 지었군요.
네.
여유당 좀 저는 그냥 여유 있게 산다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죠.
여유당이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 유배를 떠나와서 이제는 집에 와서 좀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 그렇죠.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이제 노자의 글
네.
겨울에 시냇물을 건널 때처럼 조심하고 사방에 다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해라. 그래서 앞자를 따서 이제 가을 냇물을 건널 여에다가
예.
사방을 두려워할 유를 이제 붙여서 스스로 근신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게 이렇게 됐죠.
너무 조심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네. 이 호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슬픔이 이제 생기는 게
네.
어찌하여 다산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경계하고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자기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지 한 장을 쓸 때마다 모름지기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축원하기를. 이 편지가 내 거리의 번화가에 떨어져 원수진 사람이 열어보더라도 내가 죄를 입지 않게 하소서.
아이고.
라고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뒤까지 유전되어 많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내가 비난받지 않게 하소서라고 한 뒤에 봉함해야 하니 이것이 군자가 근신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휴,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네. 사실은 이제 엄정하죠. 그 전에 그 이제 1801년에 그 귀향을 가서도
네.
그 주막에 도착해서 그 작은 방 하나를 얻었을 때 거기다 사의제라고 이름을 당호를 붙이잖아요.
네.
그것도 말, 행동, 뭐 용모, 생각을 다 근신해라 이런 네. 뜻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다산이 안고 있었던 그 시대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이해였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의 고품격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이 말은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 생가의 이름이자 정약용의 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명이 나갔죠? 세상을 조심히 살아가자는 뜻이 담겨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매월당, 2번 여유당.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호를 좀 지어서 보내달라 했는데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 많이 해드릴 거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조용필입니다. 허공.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해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2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반디 사연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선생님이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그 문답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네.
답이 왔어요.
그래요? 희구 씨도 네? 또 하나 지어드릴까?
저 주세요. 뭐가 네? 좋을까요?
희구 씨 뭐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요?
예, 예. 좋아하는 거.
저는 집.
집,
가정,
가정,
가족,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네.
가향이라고 지금 어때요? 가향.
선생님,
집가자에다가
이름이 너무 야하지 않아요?
아니, 집가자에다가
아, 그래요?
향기 향자 가향, 가향이고 집에 향기가 확 난다 이거예요.
예쁜데요? 그냥 이렇게 가향 그러면 옛 기생들 이름 같은
하고.
가향아 이리 와보너라.
희구 씨가 미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오,
가향이고.
좋은데요?
아, 좋다.
알겠습니다. 저는 호를 받았네요, 여러분. 구 선생님이 저보고
나도
가향.
호 있는데.
뭐예요?
난 문외.
문외?
뇌가 없다고, 문외. 아, 문외 구본형.
선생님한테 누가 문외라고 그래요?
문외처럼 살래요.
생각이 많으셔서 그거 좀 비유라고 문외라고 지어주셨나 보다.
그거 좋아요. 근데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선생님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네.
윤임숙님의 사연입니다.
아, 윤임숙님.
네.
가정이라고 지어보고 싶네요.
호가 가정이야.
가정.
예.
근데 아름다울 가자에 고들정자. 평소에도
예.
좋아하는 단어라서 편안하게 다가온 호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름답고 곧다.
네.
네, 좋습니다.
가정. 가정 윤임숙님 사연이었고요. 네. 또 윤권아님.
윤권아님. 오늘 윤 씨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이름은 깍꿍이고
네.
전부터 생각한 이름은 청풍. 맑은 발언입니다.
청풍 윤권아님의 사연이었고요. 또.
4609님은
네.
저는 달인 이광룡이라고 불러주세요.
달인. 뭐의 달인이실까?
달인. 아, 네.
예. 그리고 이하나사원님은요?
이하나사원님은 저는
네.
수사체 배우면서 이미 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나연, 아리따울 나의 그러할 연.
네. 아.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는 사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정약용이 그 시선에서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이랬을까 하는 걸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 글들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두 편을 골랐습니다. 먼저 죽대 선생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대 선생은 이공종화의 별칭이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었으므로 가는 대나무를 한 치쯤 끊어 나란히 꿰어서 갓끈이나 띠를 만들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를 죽대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의 선조는 한산 사람이니 목은 선생 이색의 후손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이 혁혁했다. 그러나 죽대 선생에 이르면서 더욱 가난해져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번암 체제공의 문화에 몸을 내맡겨 밥을 먹었다. 최정승은 그를 유달리 우대했지만 다른 문객들은 모두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데다 늙기까지 했으니 이제 무엇을 하랴? 신유년 가을에 몽만중, 홍이운, 이기경 등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잡자 어진 사람들을 날마다 제거했다. 마치 풋나무를 꺾거나 짐승을 잡듯이 했다. 그들은 유언비어로서 사헌부의 규탄서를 얻어내 어진 사람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풍문만 가지고도 이완기를 체포하여 국청에 드리고 풍문만 가지고도 채홍정을 체포하여 형조에 옮겼다. 풍문만 가지고도 권철을 체포하여 포도청에 바치고 풍문만 가지고도 조상겸을 체포하여 영회로 귀양 보냈다. 그들은 제게 눈꽃만큼이라도 노여움을 지닌 자가 있으면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죽음에 빠뜨렸는데 마치 손바닥을 젖히듯 했다. 그들은 우염이 서자 최정승의 벼슬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다. 그해 겨울에 최정승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대부들을 위협해서 통문을 내어 성토하며 최정승의 죄목을 날조했다. 평소 최정승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모두 벼슬을 주어서 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게 했다. 그의 사랑을 조금 적게 입은 자에게는 그 다음으로 벼슬을 주었다. 만약 감히 회피하는 자가 있으면 곧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목을 씌웠다. 마치 사자나 범이 호통하여 개나 양을 몰아치는 것처럼 했다. 그때부터 위로는 대신들로부터 아래로는 배옷을 입은 선비들까지 모두들 두려워 떨며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자복했다. 그들의 호령을 따르기에 급급하여 감히 어기거나 머뭇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며칠도 못되어 그들에게 모여든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죽대 선생은 이때 홍이운과 이기경 등에게 편지를 보내 반박하며 최정승의 원통함을 밝혔다. 그 사연이 너무나 애절해서 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넉넉했다. 그 둘을 공정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 무렵 죽대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걱정했으므로 몸이 지쳐서 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해진 옷을 입고 대갓끈을 메었다. 대띠를 메고는 그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다. 넘어질 듯 자빠질 듯 섬도를 올라 마루에 걸터앉더니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영걸한 기풍이 저절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느껴졌다. 그가 모여있던 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는 곧 앞에 놓였던 풍문을 찢고 비비고 씹고 짓밟았다. 붓과 벼루와 술병 따위를 모두 차부수고 울다가 꾸짖다가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이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멍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려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이튿날 이기경은 소문만으로 죽대 선생을 잡아들였다. 형조로 넘겨져 가진 고문을 한 뒤에 거의 죽게 되자 단성으로 귀양 보냈다. 죽대 선생은 태연자악하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귀양길에 올랐다. 그들은 결국 최정승의 벼슬을 빼앗았다. 죽대 선생이 서울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이기경이 새벽에 일어나 아직 세수도 하기 전에 별안간 한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나타났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큰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칼날이 방금 대장간에서 나온 것 같았다. 곧장 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기경을 향해 찔렀다. 기경이 놀라서 황급히 안채로 달아났다. 그 칼끝이 기경의 옷자락을 맞췄다. 그 여인도 기경의 뒤를 쫓아가다가 여러 종들에게 붙잡혔다. 벗어날 수 없게 되자 그 여인이 꾸짖었다. 내 이 역정놈아, 우리 아버지가 길에서 돌아가신다면 내 놈도 마땅히 내 손에 죽을 거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놓아드리지 않는다면 너도 끝내 내 손에 죽을 거다. 기경이 빌며 말했다. 빨리 돌아오게 주소 내보리다. 그제야 그 여인이 나는 듯이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이 말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여인의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죽대에게 딸이 있었구먼. 죽대 선생이 단성에 이르자 영남의 여러 선비들이 다투어가며 돈과 쌀과 옷감을 날라다 주었다. 날마다 술과 고기와 맛있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다. 졸지에 부귀와 안락을 누리며 일곱 해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죽었다. 지금 나온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이 맞습니까, 선생님?
아, 그럼요.
예, 그럼 누가 누군지, 뭐 당시 일이 어땠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요. 당시 네. 여기 이제 잠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때 당시에 가장 커다란 죄목은 천주교도였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하여튼 그 마음에 안 들거나 네.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그러면 네. 다 이 천주교인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목만중하고 이기경 같은 자들이었는데 아무도 이제 다 두려워서 입을 담고 있을 때 죽대 혼자만이 예. 이렇게 나서서 이제 이들을 호통을 치게 되는데
예.
이제 이 시대에 다산이 봤을 때
네.
존경할 만하다라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지고 인물을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죽대 선생님이시고 예. 네. 이름은 이제 이종화입니다. 이종화고 예. 최재공 이때 영의정 정조 시대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죠.
네.
보남 최재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계속 나오지만 그 몽수전에서
예.
나와서 그 병, 마마, 홍역 예, 예. 등을 예, 예. 이제 치료했던
예.
유명한 의학 의인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죠.
예. 네. 자, 선생님, 네. 생방송이라 그런지요. 아주 호가 많이 올라왔어요.
호가 많이 올라왔네요.
최재형님의 호를 좀 불러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최재형님은 호를 불러준 게 아니라 제가 네.
내
가향 이희구 하고 이렇게 했더니 가향 왠지 고등어 냄새
어머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데
비린내 난다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지.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 납니다. 네. 또 이동현님. 네.
전 피부가 거무스러워서 네. 친구들이 보리 음료인 맥콜이라고 불렀는데 호를 보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보리 예. 이동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고정욱님.
고정욱님 저는 네. 신사임당 이미지라고 해서 고다임당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네요. 다임당 고정욱님.
다임당 괜찮네요. 네. 또 6678님은
예. 나의 호는요 한자돌 한자돌 왜냐하면 한자를 아주 잘하니까. 한자돌 이렇게 썼나요?
아 한자돌 네. 뭐 지금 뭐 아이돌 뭐 이런 것처럼 예, 돌을 쓴 거죠. 네. 5785님은요?
5785 진짜 재밌어요.
네.
다무.
다무.
예. 와이프가 저를 부리는 애칭인데요.
네.
아주 많은 게 없다는 뜻. 아주 많은 게 없다. 다무.
우리 부선생님께서는 문외인데.
문외 구번형. 아, 좋아요. 제 아내가 불러줬는데.
어머, 그래요?
좋은 호라고 생각.
그리고 천정훈님.
천정훈님은
네.
당호를 지으셨네요.
네.
전 제 집을 지으면서 비웅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왠지 멋져요.
절대 날 수 없을 것 같은 무겁고 미련한 꿈일지라도
네.
하늘을 날 수 있는 꿈이 있는 집. 이런 집도 쓰고 싶어요.
얼른 비웅재를 갖길 바랍니다. 예, 오용환님은요?
오용환님은 예. 여백. 저의 혼은 여백으로 짓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항상 한 뼘 이상의 여백을 두고 살아가고 싶어요.
먼저 좀 공간의 미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약용의 호이기도 하고 세상을 조심히 살아가자는 뜻이 담겨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오늘의 고품격 퀴즈인데요. 보기 1번 매월당, 2번 여유당.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부분입니다. 고금도에 사는 장시성을 가진 어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금도는 옛날에 고이도라고 하던 곳이다. 장씨라는 여자는 망명한 장현경의 딸이다. 경신년 여름에 우리 정조대왕께서 승하하셨는데 인동부사 이과패가 공제가 끝나기 며칠 전에 자기 아버지의 회갑을 위해서 술잔치를 베풀었다. 기생들을 불러다 놓고 장현부 부자와 함께 즐기자고 초청을 했다. 장현경의 아버지가 말했다. 아직 공제일도 끝나지 않았으니 마시고 노는 연회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 초청장을 가지고 온 이방에게 말했다. 임금께서 돌아가신 이런 때에 잔치를 베풀다니 때를 보아서 하라. 예전에 현경의 아버지와 부사의 아버지는 성이 다른 친척이었으므로 자주 관아에 들어가 서로 만나며 들려오는 소문들을 이야기했었다. 그 소문은 이런 내용이었다. 당시에 정승이 역적인 의원 시민을 추천하여 임금을 돌보는 척 하다가 독약을 바치게 하여 정조대왕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들이 직접 그 역적놈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비분관계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었다. 그러나 이방이 전해준 장현경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부사는 죄를 널리 알려 구렁이에 빠뜨려야겠다면서 급히 가명으로 달려갔다. 장현경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임금 곁에 있는 악당들을 제거하겠다 하며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다면서 고발을 했다. 관찰사 신기가 돌아가서 현경을 포위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자 이가패가 그날 밤으로 장교와 나졸 200여 명을 골랐다. 모두 횃불을 들고 장현경의 집을 포위했다. 불빛이 하늘까지 환하게 비치자 장현경은 놀라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인 줄도 모르고 담을 넘어서 달아났다. 그 아우는 벼랑에 떨어져 죽고 그 아버지만 붙잡혔다. 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턱대고 잡아들여 관련된 사람을 수백 명이나 체포했다. 사방의 고을들이 소란하여 사람들은 고개를 움츠리고 감히 문 밖에도 나오지 못했다. 바야흐로 가을이라 목화꽃이 눈처럼 하얗게 피어 있었지만 걷어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바람에 흩날릴 지경이었다. 조정에서는 안핵사 이서구를 파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 압수한 증거라고는 점치는 문서 한 장과 점을 풀이한 건마서분 네 글자뿐이었다. 그나마 누가 지은 것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사건이 평정되자 거의 풀려났기 때문에 영남 사람들이 잘 처리했다고 안핵사를 칭송했다. 그러나 장현경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 딸들에게 그 죄를 물어 강진현 신지도로 귀양 보냈다. 기사년 가을에 그의 큰딸은 22살, 작은 딸은 14살, 아들은 겨우 10살이었다. 하루는 병졸 아무개가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울타리 구멍으로 큰딸을 엿보고는 희롱하는 말투로 유혹했다. 이때부터 계속 찾아와 희롱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소리까지 쳤다.
야, 지금은 네가 비록 거절하지만 말이야, 결국은 내 아내가 될 거다.
처녀는 슬프고도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었다. 항구로 몰래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푸른 바닷물 속에
몸을 내던졌다. 그의 어머니가 급히 쫓아갔지만 붙잡지 못하고 역시 푸른 바닷물 속으로 몸을 내던졌다. 바로 7월 28일이었다. 작은 딸도 따라와서 몸을 내던지려고 했지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쳤다.
너는 돌아가. 반드시 관청에 고발해라. 원수도 갚고 또 내 아우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언니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작은 딸이 돌아와서 언니와 어머니가 바다에 투신 자살한 사연을 보장에게 고발하자 보장이 현감에게 보고했다. 현감 이건식이 시체를 조사한 뒤 관찰서에게 보고했다. 며칠이 지나자 해남 수군사 권탁이 왕에게 보고문서를 올려 신지도 수장과 지방관인 강진 현감을 옛 관례에 따라 파멸시킬 것을 청했다. 이건식이 파면당할까봐 걱정되어 이방과 의논하여 돈 천냥을 비장에게 뇌물로 보냈다. 그러자 관찰사가 거만을 현감에게 돌려보내고 파면시키라는 문서도 수영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관장도 무시하게 되었고 그 병졸에게도 또한 죄를 묻지 않게 되었다. 이듬해인 경호년 7월 28일에 큰 태풍이 남쪽에서 불기 시작하여 모래가 날고 돌이 굴렀다. 바닷물이 흩날려 눈 덮인 산악에서 눈발이 날리는 듯했다. 흩날린 물방울들이 공중을 타고 날다가 소금비가 되어 산 꼭대기까지 내렸다. 바닷가 언저리의 변화, 기장 초목들이 모두 소금기에 젖어서 선체로 말라 죽었다. 커다란 흉년이 들었다. 나는 이때 다산에 있었는데 여무부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그 다음에 그날에도 바람이 불어 재앙이 되었으니 지난해 일과 비슷했다. 바닷가 백성들이 처녀바람이라고 불렀다. 그 뒤에 암행어사 홍대호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을 다물고는 그냥 가버렸다.
정약용은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유배 생활 하는 동안에 네. 뒤질었네요. 그러니까 1808년쯤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
이 상황이 그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억울하게 죽고 네. 죽은 거를 또 다 조사해 주기를 원하고
예.
담당 책임자들을 파면해 주길 바라는데 뇌물을 써서
눈 감아버리죠.
그래서 모든 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니
예.
이제 이 죽은 원한한 원귀가 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는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는 모습이
예.
나타나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설로만 이렇게 들어서도 안 될 것 같은 게 정조 독살설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 예. 정조 독살설은 정조와 함께 끊임없이 이제 떠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예.
사실은 아직도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죠.
이게 자, 선생님, 저희 네. 오늘 생방송이니까 마저 온 문자를 빨리 소개해 주는 게 더 좋을
그럴까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예. 좋아요.
박인영님 소개해 주세요. 예.
제 혼은 심심해나 배고파쯤 되면 되겠어요. 아이들이 항상 배고파 엄마, 심심해 엄마 그러거든요.
네. 그래요, 김보라님.
그다음에
네.
울 그인 좀 까만 편이라 까망 이정현 씨로 불렀거든요.
예,
친정 엄마가 그 이사 온 첫날 하신 말씀이 인물은 네. 별로네, 껌에 까망 이렇게 부르면 쳐다보는데 너무 네. 귀여워요.
아, 좋습니다.
3795님
예.
여의당 전서 어떤 책인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여의당 시간이 전서는, 있을까요, 선생님?
아, 아주 간단해요.
예.
여의당
예.
전서는
예.
다산의 모든 문집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속에 뭐 시도 있고 그 의학에 관계된 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 목민심서부와 경세유표, 흥음심서까지
네.
다 포함되어 있는 전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해답이 시원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로 시간을 옮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산 정약용 산문집, 내일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험블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서해문집에서 다산 정약용 산문집, 공연 선물입니다. 12월 13일부터 1월 6일까지 가변극장 키작은 소나무에서 공연되는 시사풍자 하이코미디 퓨전 사극 연극 성은이 망국하옵니다.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예, 정약용 생가의 당호 여유당이죠.
네, 여유당입니다. 여유 있어서 여유당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아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들어있습니다.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 반디의 윤권하님 휴대폰 뒷번호 5785님, 4609님. 세 분, 저희 홈페이지의 선불방에 찾아오셔서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시간 이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임재범의 비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희구였습니다.
구원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